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4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4장 13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민수기 34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라고 명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종족대로 그 기업을 받았고 므낫세의 반 지파도 기업을 받았음이라 이 두 지파와 반 지파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헤돈넘 편에서 그 기업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세가 가나안 건너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33장에서 이제 너희는 거기에 들어가거들랑 반드시 이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들어가면은 거기 있는 민족들을 다 몰아내어라. 다 몰아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다 무너뜨려라. 그리고 산당을 다 부숴뜨려라. 그 이야기를 33장 뒤쪽에서 합니다. 33장 우리 52절 한번 보실래요? 33장 52절.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어떻게 해요?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훼파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내려 어떤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쫓아내질 않으면요, 이 사람들이 서로 동화되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33장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고, 그 앞쪽으로는 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동했던 장소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 그 지명들이 익숙치가 않지만, 이 사람들은 그 지명들을 보면, 아,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아,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셨고, 아,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불순종했고, 이런 것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 40여 곳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구나. 이렇게 연약함을 보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붙들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33장입니다. 34장, 이제 오늘 우리가 받는 34장은 너희가 들어가면은 너희가 살 경계는 동쪽은 어디, 서쪽은 어디, 남북 그 경계를 이렇게 정해줍니다.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무엇이라? 너희의 기업, 너희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 기업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뜻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 정복 시작을 하면은 그 땅 너희 것이니까 정복을 잘 하라고, 싸움을 잘 하라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러면서 3절 너희 남방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편 뭐요? 경계는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6절 서편 뭐요? 경계는 7절 북편 경계는 10절 너희의 뭐요? 동편 경계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전쟁을 할 텐데 어디까지 몰아내고 그 경계는 어디까지 몰아내고 경계는 이렇게 경계를 정해줍니다. 왜 경계를 정해줄까? 성도 여러분들 경계선이 있는가하고 경계선이 없는가하고 어떨 것 같아요? 경계선이 있는 것하고 경계선이 없는 것하고 어떤 학자들이 실험을 해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이 이렇게 넓잖아요. 굉장히 넓은 거 초등학교 운동장에 울타리가 있는 것하고 울타리가 없는 것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를 아이들이 이렇게 풀어놔 봤습니다. 울타리가 없는 운동장에는 아이들 풀어놓으니까 밖에 경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없는 데는 애들이 딱 복판에 모여가지고 오록을 놀고 있습니다. 근데 울타리가 이렇게 있는 운동장에는 아이들 풀어놔 봤더니 운동장 이구석 저구석 울타리 안에서 하여튼 이구석 저구석 다 노는 거예요. 울타리라는 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경계선이라는 게. 경계선이라는 게 경계가 없으면요.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적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중앙에 딱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자유롭게 뭘 펴지는 못합니다. 울타리를 딱 쳐주면은 울타리 안에서는 다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타리를, 경계선을 딱 쳐주고 그 경계선의 땅은 어떻게 합니까? 제비 뽑아서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많고 힘이 센 지파가 큰 데를 하고 좋은 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서 직접 대표들이 가서 제비를 이렇게 뽑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제비 뽑을 사람 이름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줍니다. 16절 한번 보실래요? 16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누구요? 이름이.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나눌 때 감독하고 감시하는 사람은 대제사장과 이제 모세는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해요? 여호수아가 합니다. 그게 이제 17절.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누구요? 여호수아. 엘르아살은 아론의 뒤를 이은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정일치, 신정정치 하에서는 대제사장과 지도자가 딱 이렇게 서서 땅 이렇게 제비 뽑는 것을 감독을 합니다. 제가 제비 뽑는 사람 이름이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은 18절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매 지파에서 누구요? 한 족장씩 그리고 그 사람들 이름은 이러하니라 쫙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유다 지파부터 나옵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누구요? 갈렙. 성도들이 갈렙이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갈렙은 원래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갈렙은 원래 학자들이 이 성경을 다 연구를 해보니까 갈렙은 원래 그 애굽에서 사람들이 나올 때 열두 지파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잡족도 중대한 잡족도 따라 나왔죠. 그 잡족 중에 한 사람이 가문이 이 갈렙 가문입니다. 우리 성경책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2장 잠깐만요. 32장 잠깐만요. 32장 12절 32장 12절 열두 정탐꾼 들어갈 때도 갈렙은 들어갑니다. 이제 갔다 와서 열 정탐꾼이 보고하는 것과 두 사람이 보고하는 게 너무너무 다릅니다. 열 사람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하고 낙담하고 이러면서 밤새도록 울지요. 우리 돌아가자고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막 옷을 찢으면서 나서면서 아니라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막 그러면서 나서잖아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근데 그 갈렙은 이제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들어갈 거라고. 32장 12절 다만 무슨 사람요?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나스 사람이 뭡니까? 그럴 때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원래 이스라엘 지파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러고는 거기에 따라 나온 중단 잡족 중에 한 가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렙대에 와가지고는 갈렙하고 이 사람들은 신앙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아주 뛰어나서 앞서서 일하고 지파의 대표가 되고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갈렙은 재미나는 사람입니다.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영주들. 다시 이제 34장으로 가셨어요. 유다지파에서는 누굽니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다 나오잖아요. 그 지파들 사람들이 나와서 어느 땅을 어떻게 하는 것을 다 제비를 이렇게 뽑습니다. 29절. 여호와께서 명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나누게 하신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사람 이름 쭉 나와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어제하고 오늘 중에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을 한번 합니다. 그게 이제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오른쪽입니다. 지도를 할 때 늘 지도에서, 지도가 있을 때 오른쪽은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지도에서 오른쪽은 동쪽이죠. 우리 대한민국 지도도 딱 놓고 이렇게 보면은 오른쪽이 동해예요, 왼쪽이 동해예요? 아시죠, 그렇죠? 이 북쪽을 위에 중심으로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오른쪽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오른쪽 지도 보면 그 오른쪽에서 전쟁을 한번 합니다.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보니까 땅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농사 짓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제 광야에 있을 때는 농사를 안 지었잖아요. 광야에 있을 때는 가축만 끌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농사 짓기가 좋고, 그 다음에 풀이 많고, 그 다음에 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해서 이기고 난 뒤에 두 지파가 모세와 이 지도자에게, 엘르하살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여기를 주세요.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목축하기 좋고 농사 짓기 좋고 우리에게 거하기가 좋다고. 그때 모세가 진노하죠. 화를 엄청나게 내죠. 왜 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두 지파가 전쟁을 해도 지금 몰아낼까 말까 한데 지금 두 지파가 여기 처지겠다 그래요. 그래서 막 진노하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무언가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성을 얼른 지어서 우리 목축과 우리 어린아이들과 연세 드신 분들은 여기다 놔두고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요단을 건너가서 정복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돌아와서 여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세요. 그런데 땅을 가만 보니까 두 지파가 나누기에는 너무 많아. 두 지파가 나누기에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눕니까? 그 요단 동편은 넓고 비옥하고 물이 많고 이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뭐예요? 므낫세 반. 그래서 성경 보면은 므낫세 반 지파라고 있는데 므낫세 반 지파라는 이름이 아니고 므낫세 지파의 반. 그래서 두 지파 반을 거기다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땅을 나누는 지파는 몇 지파입니까? 아홉 지파 반입니다. 아홉 지파 반.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복 싸움이 되면서 땅을 나누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성경 14절 한번 보실래요? 34장 아예 13절부터 한번 볼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 얻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어떤 지파에게 줬습니까? 아홉 지파와 반 지파. 성경에 이렇게 나올 때는 제가 설명을 이렇게 굳이 많이 하는 이유는 왜 아홉 지파와 반 지파지 열두 지파인데 그럴 때 앞에서 두 지파 반이 루벤과 갓 지파와 그다음 뭐예요? 므낫세 반 지파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면 아 므낫세 지파의 반을 끊어서 거기에 나눠줬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라고 명하셨나니 14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종족대로 그 기업을 받았고 그 다음 뭐예요? 므낫세의 반 지파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요단 동쪽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여호수아 들어가 보시면 정복에서 들어가서는 이 두 지파 반이 같이 따라 붙습니다. 가축도 남겨놓고 연약한 사람도 남겨놓고 아이들도 남겨놓고는 전쟁할 수 있는 사람 다 같이 들어가서 그 혹독한 전쟁을 치러내고는 이 사람들은 다시 두 지파 반은 돌아와서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땅을 어떻게 분배합니까? 땅 분배는 뭐예요?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가 왜 좋습니까? 자기들이 직접 뽑았기 때문에 원망불평을 안 합니다. 내가 뽑아놓고 뭐 다른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뽑아놓고 부정이 있었다 없었다 이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잠언서를 보면은 제비는 누가 뽑습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거를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 하신 거라고. 이게 성경의 기록이면서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은 제비뽑기가 어디까지 나옵니까? 제비뽑기가 어디까지 나옵니까? 성경 말씀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앞에까지 나옵니다. 뭐 할 때까지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서 창자가 터져서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한 사람을 뽑습니다. 성경 보시면 사도 한 사람의 자격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니실 때 함께 다니시고 십자가 사건도 목격하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걸 목격한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제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제비 뽑는 게 없습니다.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재정 문제가 터졌잖아요. 구제를 해야 되는데 구제를 히브리파 사람한테만 자꾸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뽑습니까? 안수집사님을 뽑잖아요. 안수집사님 뽑을 때 어떻게 뽑았습니까? 제비 안 뽑았습니다. 제비 안 뽑았어요. 너희가 칭찬받고 성령 충만하고 교회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선택해서 뽑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님 뽑잖아요. 그렇죠? 성경 가만 보시면 그 일곱 집사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수를 많이 보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꽉 쥐고 있으니까 구제헌금 나갈 때 히브리파한테만 나갔지. 헬라파 사람들한테는 자꾸 빼먹죠. 그래서 이게 싸우고 교회가 두 쪽이 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일곱 집사를 제비 뽑아라가 아니라 일곱 집사를 선택하라.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선택했는데 이름이 이렇게 보면은 다 거의 다 헬라식입니다. 고기 앞에까지 제비 뽑는 게 나옵니다. 제비 뽑는 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도 장로님 뽑고 뭐 할 때 제비 뽑죠. 그러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서 교회 제도가 다 이렇게 셋업이 되고 난 뒤에는 이제 그렇게 잘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두 분이 비슷하고 상황들이 비슷한데 어떤 분을 뽑을까 그럴 때 우리 제비 뽑을까요? 그럴 때는 뭐 제비 뽑으셔도 되죠. 다 그걸 하면은 어그리를 하면 우리 RC의 교회, 교단도 총회장 이렇게 뽑을 때 제비 뽑기를 안 합니다. 그 플로어에서 그 누구누구 후보자도 없습니다. 무조건 이름 적어가지고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한 4명 정도 이렇게 있으면 그 4명 이름을 쭉 내놓고 그 4명 가운데서 다 이름 적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은혜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점이 딱 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일반 은총과 여러 가지들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투표를 하는 이런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여튼 이러건저러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들어가면 혹독한 전쟁이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도 자기들이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리라고 생각한 사람 처음에는 없습니다. 그 강대국의 소나기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여기를 빠져나가리라.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0%입니다. 0%예요. 왜냐하면 워낙 제국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이제 들어갈 입구까지 왔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도 어떨 때는 보면 0%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기도하면서 잘 보시면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길이 안 보여도 기도하시면은 그동안 보이지 않던 길이 보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 붙들고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들이 제비 뽑기도 하고 이들이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은혜스러운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약속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잘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간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천국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으면서 사는 것이 또 작은 천국이지만 또 죽어서 가야 되는 천국도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힘이 있고 호흡하는 동안에 주님 사명 잘 붙들고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신앙 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세상이 정말로 험악해졌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 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모레 우리 엘살바도르를 품고 단기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가서 아름답게 사역할 때에 기도하면서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그 땅에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새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동산학교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많은 아이들과 교사들이 움직입니다.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 있으면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워싱턴 DC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아름답고 즐겁고 깊은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장애인 친구들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 더 많이 깨닫고 받고 그렇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미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손길들을 허락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 멀리 전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 가지고 세상 나가서 지혜롭게 나누어 줄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이지만 원망 불평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를 보내며 내일 주일 준비 잘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육신이 연약하지만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 바라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 여시고 주님께서 은혜에 은혜로 더해 주셔서 주님 아픈 몸 붙들고 아프지 않은 저 하늘나라 소망하며 주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